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접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지금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사명 앞에 결단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비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보통 보편적인 그런 그 상황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어요. 좋은 집, 좋은 방에서, 좋은 시설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짐승이 사는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구유에 누우셨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구유하면 뭐가 지금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모세를 강물에 띄우면서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생각이 나고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물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도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시는 곳,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곳,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 하나하나 심지어는 주님의 옷이 다 벗겨져서 네 쪽으로 나누어져서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 옷이 네 쪽으로 쪼개지는 것까지 성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이 구유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장소 역할, 침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다 구구각색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은 무슨 의미를 가진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가족들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미국에 와서 살게 하셨고 왜 메릴랜드에서 살게 하셨고 나를 왜 사소만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상황이 되고 환경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돈 버시고 돈 버는 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했냐 영광스러웠느냐 가난했느냐 부여했느냐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좋든 나쁘든 잘됐든 안됐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어가지고 또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다 보니까 마구간을 가게 됐고 마구간에서 그 아기 예수를 순산해 출산해가지고 구유에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얼른 그냥 얼른 떠오르는 생각만 가지고도 아 구유와 갈대상자와 방주는 똑같은 것이구나. 똑같은 것이구나. 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시바삐 떠나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해도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출세하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구유, 이 구유의 특징을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구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 뭐 다른 것이 꽉 차 있었으면, 다른 것이 들어 있었으면 거기 예수님이 누울 수가 태어날 수가 없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 상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상태냐? 하나는 뺏겨서 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풀어서 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유가 빈 상태가 된 것은 뺏겨서 그렇게 됐습니까? 베풀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구유는 뭡니까? 밥그릇입니다. 밥통입니다. 밥통의 역할이 뭡니까? 밥그릇의 역할이 뭡니까? 베푸는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밥그릇 구유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뭡니까? 베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을 얻어먹고 나서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로 주님이 옮겨가시니까 또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고 강 건너에서 떡을 얻어먹더니 그 떡 때문에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떡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떡은 먹어도 죽는 떡, 썩을 양식이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다. 나를 막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그건 누구에게 뺏겨서 빈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자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본인이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생각할 때 제일 샘플처럼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희생하는 분, 희생하는 삶의 상징적인 존재가 어머니예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을 싸고 무덤을 덮어주면서 통곡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연은 무슨 사연이냐고 하면 6.25 동란 이후에 동란 났을 때에 한겨울에 성탄이 가까운 한겨울에 어느 선교사님이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느 여인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금방 태어난 아이를 꽁꽁 싸놓고 그 엄마는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양자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양자를 해오면 다 설명해 주잖아요. 니네 부모는 어디 계신 분이고 누구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리 밑에서 너희 어머니가 이름도 모른다. 성도 모른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네 어머니가 너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다 벗어가지고 너를 꽁꽁 싸놓고 네 어머니는 얼어서 죽었다. 이 얘기를 알루아부터는 그 목사님이 성탄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면 자기 어머니 무덤에 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 덮어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발가벗고 얼어 죽은 어머니.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어머니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 내어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없으세요? 필요한 거 많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위해서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원하세요?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참 전 감동받은 게 있어요.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예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생명의 의미는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니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린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 주님 한 분 외에는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가, 누구 예수님이? 그가 부유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몸이 다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상하셨어요. 몸이 상하셨어요. 왜? 우리의 상한 몸을, 병든 몸을 고쳐주시려고. 건강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편찮으신 분들 기도할 때는 대개는 제가 그 베드로 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가 채찍, 지금 53장, 이사야 53장 5절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성경 구절 읽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빈손으로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빈손으로 가시는데 뺏기고서 갈 거냐 베풀고 갈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십니다. 놓고 가시는 분들은 뺏기고 가는 거고요. 평생 자기 건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놓고 가잖아요. 뺏기고 가는 거죠. 누구 주지도 않고. 그러나 평생 여러분 베풀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서빙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매주일 드리는 행위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야. 그건 뭐야? 서비스야. 봉사야.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뺏기고서 인생 끝날 거냐? 베풀고서 인생 끝날 거냐? 주님은 당신을 비우셨어요. 당신을 다 비우셨어요. 요새 제가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고 다른 분인데 그분을 또 시험 들은 분을 제가 요새 위로하고 아주 애 먹었어요. 우리 교회 돌 보기도 바쁜데. 근데 또 중요한 분이니까 더러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시험 들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위로하고 애 먹었는데 뭐라면 제가 20년 동안 당했대요. 20년 동안 당했대. 그래서 목사님 그건 뭐 인격적으로 당한 거지 뭐 엄청난 재산이나 엄청난 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전화를 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안 끄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 끄셨죠? 예, 자신 없으면 차에다 두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보이는 거로 엄청나게 데미지 입은 건 아니지 않느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거고 인격적인 손해를 본 거지. 저는 옛날 소시적에 보증 썼다가 그 사인 한번 해줬다가 45 부도를 만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5 부도 맞았을 때 사인해 준 것 때문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진짜요. 그때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뭐 신문에 이거 살인사건 나는 거 있잖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만.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만 그게. 그 일을 딱 당하니까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용서하고 축복해 주래. 괜히 상담하러 갔었네. 웬슬 가풀한 소리 들었으면 좀 속이 시원하고 왔을 텐데 뭐 뼈를 부러뜨리라든가 뭐 이렇게 와서 그렇게 답변 듣고 왔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뭐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라고 해서 여러분요 사람들이 상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기 기분에 맞는 소리 해주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소리면 삐져요 또 더 삐져요 또 여러분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상담 왔을 때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옳은 얘기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 말은 다. 말은 그렇게 한다고, 말은. 근데 실제 와서 상담하다 보면요, 얼굴 색깔 싹 표현해가, 내가 옳은 소리 계속 하면, 기분 안 맞춰주고 하면. 말은 그렇게 해. 예. 근데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이 20년 동안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년 손해로 끝나고 못 버리고, 끝나고 그냥 끝나버리고 끝날 수 있다. 손해로 끝나고 버리고 만다. 또, 생각을 바꾸면 그 20년의 저기, 여러분 손해본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이왕 20년 손해봤습니다, 지금. 이왕 20년 손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손해로 끝나고, 원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왕 손해본 거, 생각만 바꾸면 그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왕 애매하게 손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풀고 안 푸는 거 본인 얘기고, 이제. 나하고 뭐 맺힌 건 아니고, 자, 누구끼리 했는데 내가 풀어주는 거 해 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왕 손해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 때문에 그걸 내가 참고 용서하면, 그 손해본 만큼 축복입니다. 진 만큼 승리입니다. 아셨어요? 비참한 만큼 존귀화가 된 거요. 가난하게 된 것만큼 부유하게 된 거요. 예, 예. 그 다음에 주님은 비어있는 구유와 같이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빈 상태입니까? 뭐 잔뜩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원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꽉 차있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다. 보세요. 여관마다 문을 두드렸는데 이거 우리 성찬 때마다 그 연극하잖아요. 여관마다 문을 두드렸는데 다 없어요.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방 없어요. 네. 근데 덕구가 방이 없습니다를 해놓고 나서 가만 그 자네 건넌방이 하나 있었거든. 건넌방이.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 시켜가지고 방 없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응? 응? 말도 갖다 더듬는데도 방이 없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막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야. 방이 있었는데. 응.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간 게 어디 갔어요? 마구간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구유가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구유가 어떤 상태입니까? 딱 고정된 상태입니다.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전기에다 다 꼽아가지고 밥솥에다 밥을 하니까 뭐 조금 어느 정도는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밥 퍼는 중에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 아, 이게 좀 절로 옮겨. 비좁으면 절로 옮겨.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밥할 때 부뚜막에다 밥하잖아요. 가마솥에다. 그거 옮길 수 있어요? 옮기서 한번 옮겨봐. 밥이 되나? 밥은 안 되는 거야. 밥은 끝난 거야. 이제는 그때는. 예? 이 밥솥이 예? 가마솥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야 밥이 되지. 또 이 구유가 짐승들이 와서 밥 먹으려고 왔어. 먹음 밥 먹으려고 짐승들이 양들이 뭐 송아지가 망아지가 다 왔는데 어저께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 보니까 또 저기가 있네. 또 한참 또 헤매다 찾아서 겨우 먹었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왔더니 또 없어. 또 어디 보니까 또 저기가 있어. 여러분 밥통은 가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밥통은 가만히 계셔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제자리 있어야지. 응? 예배 시간 딱 되면 자기 자리 딱 거기 자기 자리 지키고 신교실 가면 남성계 여성계 구역 각 구역 찾아서 그 자리 자리 자리에서 딱 지켜야 되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지 말고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지켜야 돼. 야, 진짜 쉰 아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쉰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그날도 다 떨어진 누더기 옷 일하고 들어오신 거야. 일하고 들어오셔서 그냥 심장마비로 저녁 식사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다 누더기 거지 같아요. 옷이 딱 홈리스보다 더 거지 같아 옷이. 그 옷 입고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59에. 아버지는 가정을 안 돌보는데 엄마 혼자서 가정을 지키느라고. 가정 아내 자리 엄마 자리 지키느라고 평생 59년을 고생하다 간 거냐고. 우리 주리 어머니는요 고생하다 간 거예요. 고생하다 간 거예요. 고생하다 가신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하나 소망도 없는 자리. 애들은 쬐끄맣지. 남편은 가정 안 돌보지. 아무도 자기 책임지지 않는 그 가정을, 그 가족을 홀로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 끝까지 그거 지키다가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삶이 훌륭합니까? 어떤 삶이 훌륭합니까? 회장 와이프가 돼가지고 고급 승용차 타고 맨날 바람 쐬러 다니고 맨날 좋은 거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응? 맨날 옷이나 받고 있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귀한 겁니까? 출세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 입고 59년 살다가 숨을 거뒀지만 자기 자리 기회, 자식 그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 자리 지켰던 그분 그의 삶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예.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봉사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바깥에서 추운 데서 그 차량 안내하는 차량 안내위원 안내 봉사자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 말고는요 돌아다니면 안 돼.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서 3장 17절에 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터가 굳어져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 굳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25절 쭉 보면 거기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은 똑같은 집이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무너지는 집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가 딱 집을 딱 잡고서 딱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뿐이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와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믿음, 그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뭐를 보면 합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가,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가, 시험에 왔으면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알 수가 있죠. 정말 반석에 지어진 움직이지 않는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로서는 교회 그 건물로서 한국에서 제일 큰 여의도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일 큰 교회인데 난 그 목사님 세미나 때 그분의 개인 간증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한데 그 어머니 얘기죠. 시골에서 자기네 동네는 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산 넘어서 한 10리나 가가지고서 교회가 있는데 우연히 그 시골 저 다른 동네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거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매주일 산을 넘어서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들려고 일을 잔뜩 시킵니다. 오늘 이 밭에 있는 거 뭐 다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시골이니까 엄청나게 하루 종일에도 다 할까 말까 한 일을 딱 명령해놓고 하나 아버지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변함없이 우리 그 윤 목사님 어머니 교회 가십니다. 갔다 오면 아버지가 머리채를 끄들고 막 끌고 다니면서 쌍시온 욕을 막 하면서 이 미친 뭐 해가면서 그래가지고서 너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거냐고. 그럼 저 그 당신이 얘기한 거 다 해놨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못 달리는데 밤새도록 다 해놓은 거야. 그거를 밤새도록 밭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거 일 다 해놓고서 아침에 깨끗이 옷 갈아입고서요. 그러고서 교회 갔다 오는 거야. 나중에는요 그 아버지가 이 도는 거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만한 큰 대못 있죠? 대못. 시골에 대못 있죠? 그 대못에서 엄마를 얼마나 찔렀는지. 이 하얀 무명 저고리, 치마 저고리가 빨갛게 될 정도로 그렇게 피가 낭자가 되고. 그래도 뭐 승이 안 차니까 목을 매가지고 대들보다 매달아버렸어요. 그런 거를 윤 목사님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다 보더니 소리 솔리고 사람 살리라고 동네 사람이 와서 끌어내가지고 근데 죽은 줄 알았어. 너무 피를 많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또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때렸는지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나와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깨뼈가 지금도 이렇게 삐져나와있다고 합니다.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믿음 지켰더니 그 자손 중에서 저런 엄청난 목사님이 나오고 남편도 나중에 구원 받고. 예? 그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자리를 지킨 거야. 예배라는 자리를 지킨 거야.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서 그랬더니 저는 엄청난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지금도 많은 환난 당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세요. 네. 움직이지 않는 믿음, 고정된 믿음. 세 번째 구유의 특징은 뭡니까? 위치입니다. 높이입니다. 구유는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 7절, 8절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그는 원래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 하나님 삼일체니까 하나님의 본체죠. 당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한 걸음 더 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고 어디까지? 무덤 안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무덤이 가장 낮은 곳이죠. 더 낮은 곳은 없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뭘로 비교해드리면 여러분 설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비교해드리면 좋겠냐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건데, 제가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비교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구더기가 돼가지고 시골 가면 똥통이죠, 똥통. 여기 시골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똥통이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 쓰레기통이 아니야. 쓰레기통 정도가 아니야. 시골 변사 가면 똥통 있잖아요. 거기가. 그냥 풍덩하잖아요. 거기서요. 예. 그 똥통이 나면요. 여름에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들여다보면 참 구데기들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그래서 올라가, 올라가, 서로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가다 앞에 있는 밀어뜨리고 지가 떨어지고. 여러분요. 우리가 그 구데기가 똥통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데기가 뒤에서 똥통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다. 인간을 먹고 온다는 우리가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거라니까. 이 비유가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그거를 오신 거예요. 구더기가 되신 겁니다. 똥통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정말 예수 영접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인격적인 특징, 아버지 덕을 한마디로 딱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은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높여보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린아이 앞에 가서도 그를 나보다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앞에 가서도 그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지금은 인격적으로 봐도 나보다 개떡 같은 인격 앞에 가서도 그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누나 가서 다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은근히 겉으로는 자기 인격이 있으니까 깔보질 않는데 표시를 안 하는데 속으로는 깔봅니다. 나보다 돈이 없으면 못 배웠으면 권력이 없으면 깔봅니다. 좋은 차만 차고 지나가도 나쁜 차 지나가면 아, 저 별거 차 이러잖아요.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절대 안 쓰세요. 왜냐하면 교만의 출발이 뭐냐면 뭡니까? 사탄, 루시퍼.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땅으로 떨어졌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지으셨어요. 찬양하는 담당 천사장이니까. 성경에 나오죠.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를 넘봅니다. 오늘날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리가 탐나는 거야. 그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자고 완전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팍 쳐버립니다. 루시엘 천사였었는데 치는 순간에 루시퍼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 뱀, 용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만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가 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목사 말도 잘 듣질 않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예. 네. 그러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뭐고 순종의 결과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 1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애가 순종하니까 순종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재물과 영광 생명은 뭡니까?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네.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무식한 사람? 그렇다고 유식한 사람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다 보면 가난해지면 나도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안 쓰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겸손해져요. 내가 미련할 때 겸손해지고요. 내가 없을 때 겸손해져요. 왜? 있던 거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다 뺏어가 버렸어.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갔었는데 출세도 못하고 그냥 인생 밑바닥까지 그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인생 밑바닥 떨어지고 똑똑한 게 소용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난 미련한 자밖에 안 되고 가난한 자밖에 안 되고 약한 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겸손해졌으니까. 쓰시기 시작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십니다. 건강 부족하면 건강 주십니다.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자보다 더 있게 되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예? 똑똑한 자보다 더 똑똑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비굴하고 열등감 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해요. 우리 자신감이 있어요. 전 자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제가 가끔 그래요. 창피한 얘기지만 막 좀 속상해서 기도해요. 속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아, 진짜 이거 솔직한 얘기요.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요. 왜요? 너는 막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십자가 아니면 너는 죄인, 영원히 죄인이야. 응. 다른 사람하고 너하고 잘잘못을 따졌을 때에 도토리 키재기야. 설령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잘못됐다고 치자. 그럼 네가 덜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죄사함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더 나쁜 놈이야. 아,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더 나쁜 놈이고 난 덜 나쁜 놈이구나. 웃기지 마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기도해봐. 네가 더 나쁜 놈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더 나쁜 놈이잖아. 그잖아. 그죠? 생각해봐. 내가 더 나쁜 했으면, 예,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야 겸손한 거지. 그래, 난 덜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 진짜 교만한 놈인가? 교만한 놈이지.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요. 이야, 겸손한 게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3년 망했다가 4년째 회사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장로님 목에 힘 주네? 이러는 거야. 나는 전혀 힘 준 적이 없는데 힘 줘도 표시도 안 나고. 근데 그런 게 남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3년 동안 죽으라고 고난당할 때는 나가려고 그러고 부드럽고 그냥 겸손하더니 딱 회사가 풀리니까요. 딱 힘 주는 거 이렇게 딱 이러는 거야 이제.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예. 그래서요.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경험하고 하는 얘기야. 잘 나갈 때보다, 안 나갈 때보다 일이 꼬이고 안 풀릴 때보다 일이 잘 풀릴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안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대충대충 하고, 기도 빼먹기 시작하고, 그럼 목사님 뭐라 그러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거의 그래. 거기가 보면, 안 될 때는 고분고분 말 잘 듣더니, 잘 되기 시작하니까 슬슬 토달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토달고. 잘 되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점검해야 되냐고 하면, 내가 겸손한가? 내가 겸손한가? 내가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는 뭘 알 수 있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에 인간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은근히 깔보는 마음으로 대하는가. 자기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알잖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는지 나는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낮아진 사람. 구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키가 작은 금방 태어난 어린 양도 먹을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진 양도 벌벌 기어오는 양도 먹을 수가 있고 구유가 가장 낮은 데 있어야 가장 작은 짐승부터 해서 다 모든 짐승이 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유가 높은 데 있으면 큰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작은 짐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허물없이 부담 안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낮아진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진동 해장국 골목에 가면 해장국 집이 쭉 있는데 똑같은 해장국인데 요 집은 잘 되고 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어. 왜? 맛을 봤어. 맛이 똑같아. 서비스도 똑같아. 다 똑같은데 왜 한 집은 안 되느냐 이 말. 한 집은 잘 되고 그랬더니 한 집이 문지방이 좀 높아. 이만큼 높아. 많이 높은 것도 아니야. 눈에 얼른 보면 차이가 안 날 정도 약간 높은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다 이런 거 한 거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자빠질 뻔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게 남아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길 피하게 돼. 이렇게 거길 피해도 옆집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넘어질 뻔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예. 문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 되기 원하면 문턱을 낮추세요. 걸려 자빠지면 장사 끝납니다. 그날부터. 예. 자기도 모르게 자빠질 뻔했어요. 그걸로 나도 모르게 안 가고 싶은 거야. 예. 아니, 우리 저 어릴 때요. 어릴 때인데, 나 저 때 한참 신혼살림 찰 때, 자양주택, 자양동 광신주택입니다. 건국대 후문 앞에. 우리 집이 저 구석쟁이 집이에요. 근데 사골쇠방 제일 싸구려 방이니까 골목 들어가서 저 구석에 창문도 없는 방이야. 복도 없어. 제 싸구려 빵이야. 그러니까는 연탄화구이 이렇게 없더라. 연탄화구에서 냄비 안에 끓여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방 안에 들어와서 불 켜고서 이제 거기서 예? 상 먹고 이제 밥을 먹고. 주방이 없어요. 그냥 연탄화구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끓여가지고 집에 냄비 안에 놓고 둘이서 다정하게 뜨겁게 먹는 거야, 이제 거기서. 창문이 없어. 불 켜야 들어와. 이제 깜깜해. 24시간 깜깜해. 근데, 거기를 우린 제일 저 구석쟁이 있으니까 이제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그 골목에. 구멍가게 두 개가 있어요. 초입에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위치로 보면 초입에 있는 가게가 잘 되고 안에 있는 가게가 안 돼야 되잖아요. 위치가 로케이션이 나쁘지 않은 한참 들여. 뭐 들어가도 여기서 사버리면 안에서 안 사지. 중간에 있는 가게인데 그 골목에는 이 집은 죽어라고 장사가 되고 그 집은 죽어라고 장사가 잘 돼. 왜 그러냐. 똑같은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삼양라면 삼양라면 똑같은 거야. 물건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왜 그 집은 잘 되느냐. 주인이 달라. 한 주인이 아니야. 근데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요 골목 입구에 있는 아줌마는 젊고 날씬해. 훨씬 이뻐. 생긴 거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아줌마는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어디가 우인지 옆인지 몰라. 그런데 미모로 봐도 그 안쪽에 있는 아줌마가 불리해. 미모로 봐도 이 아줌마가 훨씬 유리해. 근데 그 아줌마가 왜 장사 잘 되느냐? 항상 웃어. 졸아도 달에다가 그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응? 뚱 누런 얼굴이 보름달처럼 같은 얼굴이 인자하게 졸아도 아주 응? 인자하게 조는 거야. 볼썽사납게 조는 게 아니라 침을 흘려도 인자해. 자우정.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멍가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꼭두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오면요 사람 파 죽으면 됩니다. 그 피우는 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오면 졸아요. 근데 그 아줌마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 몸도 평수도 넓지만은 마음도 넓어.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부담스럽 줄 아니까 가다 보니까 단골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자꾸 그 집으로 가기 시작했지. 이 아줌마는 얼굴이 이쁜데 부담스러워. 응. 얼굴이 어두워 늘. 어둡고 부담스러운 게 사람들이 들어갈래다가 그냥 가버려. 무의식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 안스러운 그 넓은 아줌마 집으로 다 가는 거야 이게. 네. 왜 그런 얘기 하시는 줄 알죠? 내가 왜 그런 얘기 드리는 줄 알죠? 사람이요 부담스러운 사람 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큰 고민 하나 했습니다. 내 인생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내 제일 큰 고민인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하여간 낮은 곳, 턱이 없는 곳, 턱이 없는 사람, 문턱이 낮은 사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에 축복하십니다. 절대로 높아지지 마세요. 아무리 잘 돼도 높아지지 마세요. 절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 될수록 내가 교만한 거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의 특징 뭐예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예, 열려있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사람은요 구별하고 차별해요. 아, 요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요 사람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요건 유익이 없을 만한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손해 볼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 관계를 가지고 호불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이해 관계 따라서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래 나빠서가 아니라. 근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 헌금 갖고 오는 사람만 오라? 잘난 사람만 오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에서 풀린다 그랬죠? 이건 열고 닫는 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가 여러분 닫히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닫히면 하나님이 닫혀버립니다. 내 인생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 인생 닫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막 억울한 소리 듣고 속상한 소리 듣고 삼자 되면 그러고 싶었다고 한두 번이 아니야. 목사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없지 단단하면 많아요. 시카고 하면 많아요. 그러면 삼자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나는데, 여러분 삼자 되면에서 풀려졌어. 누가 잘못된 거 다 밝혀졌어. 그런 마음도 시원해지죠. 천만에. 역시 속상한 건 마찬가지야. 삼자 되면에도. 문제는 삼자 되면이 중요하고 잘 닮아서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느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인 내 인생을 여느냐 닫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큰 약점이 있고 좀 불행한 불쌍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서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크로스, 닫혀져 오픈은 안 되고 닫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박 많이 받고 자란 것만도 서러운데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원리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막 닫아버려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도 직성에 고생하고 자라고 상처받고 자라고 그다음에 자기가 커서도 어떻게 막힌 인생 상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풀리는 게 없어 그 사람은요. 안 풀려요. 근데 그걸 몰라. 제 얘기 말이야. 어려서도 직사하게 내가 욕만 먹고 구박만 받고 살았는데 이 커서도 뭐 되는 게 없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 어려서 구박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다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닫아버린 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 그러니까 더블로 불쌍한 거 사람은 어려서 성장 과정이 불쌍하지 그다음에 커서도 불쌍하게 살아가지. 이거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끼리 매지 말아라. 닫아놓지 말아라. 억울하고 힘들어도 열어라. 그래야 내가 내 인생 열어줄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말구유처럼 항상 열리는 거야. 강아지가 와도 할렐루야. 망아지가 와도 할렐루야. 쩔뚝거리는 놈이 와도 할렐루야. 이쁜 놈도 할렐루야. 못생긴 놈도 할렐루야. 큰 놈도 할렐루야. 작은 놈도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할렐루야가 돼야 돼. 다 할렐루야가 돼야 돼. 예, 다 할렐루야가 돼야 돼. 예. 결론적입니다. 구유는 결론입니다. 구유는 먹이기 위해서 있느냐 먹기 위해서 있느냐 어느 겁니까? 구유는 먹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영혼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은 정말 예수를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먹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서빙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왜? 이 사람에게 계속 베푸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예, 하나님 계속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뺏는 삶을 살아요? 베푸는 게 아니라 남을 뺏어. 남의 거 뺏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 걸로 망하고 끝나고 이 사람은 부유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말구유처럼, 냄새 나는데, 하기 싫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상황, 다 떠나고 싶은 상황, 진짜 징글징글한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말구유처럼. 그래도, 거기서 자기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거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생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존귀가 함께합니다. 예,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아들 하나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나서는 평생을 교회 식당에서, 평생 또한 교회 식당에서 90년이 넘도록 식당에서 밥을 하시다가 세상 떠난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한 그런 삶이지만은 그 사람,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밥을 먹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친교당번을 정합니다. 이 친교당번은 남을 먹이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친교를 정할 때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친교를 친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서로 결정해서 한 해 동안 또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남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dear, my dear.